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 좀 해주세요. 예,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참 인사 나누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으신데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은 예. 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고난주간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름이 뭐죠? 하영인, 예, 하영인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오전 9시에 지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되죠. 반면에 우리는 그 죄와 형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그 주님의 고난을 겸손하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요, 동시에 주님의 의와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십시다. 예, 고난 주간이지만 겸손과 근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주시기를 부탁해요. 십자가 사건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주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하고 대결 구도로서 십자가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바로 이 주님의 시각, 두 번째 차원에서 십자가와 공생의 삶을 이해하는, 제가 보기에는 캠프터 용어로 압축 파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주님이 무엇과 대결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반면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가요, 역사가요, 주님이라는 분과 이 세상 임금이라는 놈하고 서로 싸우는 영적 대결 현장 자리예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편인지 또는 이 도적 이 세상 임금 편인지 이제 자와 우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 도적은요, 24시간 365일 내내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의 인생과 생명과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내가 멸망시킬까, 이 고민만 하고 이 전략만 세우는 아주 사악하고 비열하고 못된 세력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요, 주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또한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정말로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의 사건들이 있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도적이 다스리는 세상을 잠시 얘기를 해드리고, 반면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도둑이 다스리는 세상을 한번 좀 들어보시지요. 4년 전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2009년 7월 전북 익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엄마랑 아들이랑 이 모녀가 함께 단칸방에서 살았었어요. 엄마가 나이가 40살. 그럼 아기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얼추. 예, 10살. 20살.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죠. 그리고 아빠 없이 단칸방에 사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단상에서 함께 나눌 수 없는 참 좀 거북스러운 여화긴 한데요. 이 20살 먹은 아이가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이 엄마를 급탈을 한 거예요. 급탈을 하고 이제 두려우니까 엄마의 둔기로 엄마의 머리를 치고 엄마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자 2009년 7월 달에 그 기사를 읽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바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육두문자를 한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 놈의 새끼가 이거 감옥에 가길 잘 됐어.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입니다. 까마득게 그 기사를 잊어버렸는데요. 2년 후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에 돼서요. 제가 기사를 하나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갔잖아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이 교도소 운동장 옆 공장동 처마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어가지고 목을 매서 죽었다라는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2011년도 4, 5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잘 죽었다. 그런 녀석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댓글에 정말 육두문자가 쫙 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두 번째 기사를 읽는데 첫 번째 기사가 생각이 나고요.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나서 얘가 육두문자를 사용한 게 기억이 났었는데 이 두 번째 기사를 읽으면서 저한테 다가온 마음은 정상적인 인간의 그런 마음이 아닌 조금 신비스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것 같았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뭐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분열이 시작이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11년 4월 18일부터 해서 5월달까지 분열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술에 취했죠. 예, 취해도 너무 이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너무 취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 거룩한 취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강팍한 저도요 조금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기사를 읽었던 거예요. 이 기사를 읽는데요 제 마음에서 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통이에요. 올라오는데 그 애통의 마음을 붙잡고 바로 이제 분열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말 그대로 처절한 기도가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상반부였던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과 느낌이 뭐였냐면 이 두 모녀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살아야 할 소망이 없었겠구나 하는 뭔가 제 감정과 좀 다른 애절함이 제 속에서 확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 도둑이라는 이 세상 임금이 환하게 웃으면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가 확 다가왔던 거예요. 그날 구체적으로 제가 말은 안 할게요. 단지 제가 그때 조금 비정상적으로 감정이 되게 경황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잔상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조금은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개인과 가정에 도둑이 와서 엄마와 아들의 행복한 관계와 생애를 도둑질한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 임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단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이 강이로 돼 있죠. 두만강 압록강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주민들을 돕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국경에서 탈북자들을 접촉하던 어느 날 60대 후반의 두 분 그리고 79살 먹은 노인 어르신 한 분이 국경을 탈출을 한 거예요. 국경을. 목사님이 그 세 분에게 늘 동일하게 묻는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아, 그런데 그 중에 79세를 먹은 할아버지가요 땅바닥에 시선을 탁 두고 우물우물 쏟아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북한에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가 있다는 증거지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받고 적막 속에 잠시 있다가 손 탁 붙잡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머리에는 뭐가 이제 돌아가냐면 지금 65명의 탈북자들, 탈출자들이 내한테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 노인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데리고 가야 되나 하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뜻밖의 이 79세 먹은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요. 그러더니 울타리 바깥으로 10분간 혼자 나가더래요. 나가고 나서 10분 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인 어르신에게 응답한 내용이, 아들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네요.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북조선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그때 바로 누군가가 옆에서 경찰이 온다고, 중국 공안이 온다고 빨리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른이 계속 울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가시라요. 공안이 온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재차 서울 가시자고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압내다. 나도 압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탈북자들이 목사님을 오히려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다시 국경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끄집어놓고 주면서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로 그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는 그 신고 온 헤어진 신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발 입술을 대고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악령이 계세요 할아버지. 목사님 인사하자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만나자요 하고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는데요, 가족과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도둑, 죄송합니다, 한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치닫게 한 이 세상 임금, 이 도둑놈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당한 실상 듣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를 만나가지고 이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녀와 또 이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가 버금가는 인생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답은 못 주면서요. 아멘, 주 예수님, 옷이 없어서. 저 형제, 저 가정, 저 자매에게 옷이 없어서. 주님 뭐합니까? 좀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저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새벽 깨우라 저녁 깨우라 육체의 한계를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이 말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신 예수님께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너무 이렇게 깔아지는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엄마와 또 다른 아들 모 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 자매를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8남매의 장녀고 첫째 딸이에요. 10대 이제 막 들어가면서 엄마가 암에 걸려서 그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녀고 첫째인 그녀가 집안을 돌보여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왔고 다른 친구들 동생과 다른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나 봐요. 매일 성경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위로를 받았던 초반이었대요. 10대 초반이었대요. 그런데 그 10대 중반쯤 들어갈 때 아버지와 아버지 지인들이 이 딸에게 강압을 해서요, 침실 속에서 아버지의 아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친상간이 시작됐어요. 임신을 했고요, 출산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기는 너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막내 동생이야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들도 범한 거예요. 이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만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출산을 한 아들 향한 사랑으로 계속 버틴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여러 번 하려고도 했었지만 남아있는 동생들요, 그 동생들 엄마 잃어버렸는데 또 큰언니 큰누나 잃어버릴까봐 그 아픔 안타까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이 막내 내 아들 내 막내 동생이 10대에 딱 이르렀을 때 용기를 가지고 아이만 데리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떠나고 나서 이제 독립된 인생을 악바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의식, 수치심, 불결함, 증오심령. 혹시나 해서 나의 과거를 누가 안다면 이제 이 10대에 접었던 이 아이가 자신을 거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심령에 있었고요. 그런 속사정 속에서도 희한한 거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인이었고요, 믿음을 가진 딸이었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한 번도 밝히지 아니한 거를. 그런데 이런 빛 가운데 이 나눔을 할 때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막내 동생이라는 자신의 그 아들이요, 원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그때인데 학교를 안 가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멀리 있으면서 그 자기의 엄마면서도 자기의 큰 누남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자매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아이가요. 아들이 이 엄마와 사람들 앞으로 바로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도 충격,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들도 충격.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누나를, 엄마죠, 엄마를 깨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아이가 엄마 품속에 들어오니까 같이 안고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아들로서 포옹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던 그런 게 있었었어요. 뭐 주관적인 하고 신비적이긴 한데 그 옆에 있는 한 형제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이 두 모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었어요. 참되고 진실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근친상간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하셨는지 이제는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다닌대요. 나중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기쁨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앞에 있는 모자와 너무 다르죠. 그 모자도 주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여러분, 북한은 악의 축이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연두교서에서 사용한 용어예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요,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작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수도가 어디죠? 평양이요. 이 평양은 부시 전 이 미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빌려본다면 악의 축의 핵심 도성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악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해도 뭐 그렇겠다 싶을 정도의 악의 축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양이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불꽃이 지펴졌는데 얼마 안 있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게 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른바 여러분이 들어봤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해서 1900년도 초반 이 아티클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은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부흥으로 인해 평양의 정령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우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불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 노예를 노예의 멍에에서 무상으로 해방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거를 걸어 성경용어로 송량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강도였기에 경찰에 자수하여 자진 구속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별 사람 다 있죠. 그 다음 맹독적인 흡연 음주 문화인 사회적 풍속과 관행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혼, 결혼 빙자, 여자 인신매매, 축첩, 정략 결혼의 결혼 풍습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넓어졌고요, 교육이 강조되면서 미션스쿨이 그 순간에 급증하게 됐고요, 미션스쿨의 조선 학생들, 그때 일본 때문에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조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 미션스쿨로 들어왔다고 시작합니다. 언문 아시죠? 한글 언문. 언문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한글과 성경을 배우면서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919년 3.1운동 아세요? 3.1공 민족 대표 33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길선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또 뭐냐면 다른 부흥과 레포트를 비교해 볼 때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은사와 기적과 신유와 축기 같은 오순절주의적 부흥 현상은 기록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단지 뭐가 있었냐면 회개를 통한 죄 공개 고백, 그 다음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 회복, 그래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 용서를 주고받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배와 기도회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회가 되고요, 미션스쿨까지 흘러간 이 부흥운동이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동시에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훈련을 바꾼 거예요. 이 부흥운동이 가는 곳마다 뭐가 벌어졌냐면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부흥회라고 우린 불러주는데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경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 주제가 그 일반 세상 사회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사회의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강사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한두 세대 흘러가면서 이 정신이 사라지고요, 내세지향적인 종말론적인 천국으로 간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도시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포항에 임하시면 포항에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면 악의 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의 축에 다시 주님이 오시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곳이 개인 심령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어쨌든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오늘 이 주문 같은 이 좀 주문 비슷하지만 하여튼 진짜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동방의 예루살렘의 씨앗과 악의 축의 씨앗이 실은 공존합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싹이 나고 열매 맺음이 달라질 거예요. 매순간 매순간 도적이 아닌 주님이 내 마음에 앉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매순간 매순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해요. 결론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거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만 어쨌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는 우리 인간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주님이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내 안에 도적이 살지 못하도록 예배당 나가면서부터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이제 이 끝나면은 찬양 연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연습과 우리의 당일 찬양이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이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붙잡고 찬양이 임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낙망치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그렇기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